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이 강단은 참으로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행사 같은 걸 해도 이 강단에 잘 못 올라갔습니다. 주로 밑에서 했죠. 밑에서 하다 보니까 뒤에서 잘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공간도 좁고 그러다 보니 어렵게 이 강단에 올라가서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았죠. 그래도 이 강대상을 함부로 치우는 일은 여전히 잘 못 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강대상도 치우고 그 위에서 아이들이 성탄절 행사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변했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는 무용을 전공한 학생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상도 탔습니다. 큰 상도 타고 훗날 그 학생이 무용특기생으로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큰 상을 탄 학생이 있으니까 성탄절 행사 속에 무용이라기보다는 춤이 한 자리를 차지했죠. 그때 췄던 춤이 뭐 내용은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풀이였습니다. 그냥 뭐 춤을 추는가 보다. 그리고 가끔 뭐 들어보기도 했던 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이 살풀이란 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요. 세상에 이게 그 무당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당이 하는 뭐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이 살풀이 춤이더라고요. 이야, 언제는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했던 그 강단에서 살풀이 춤을 다 췄다? 물론 그 춤이 유래는 그렇게 돼서 지금은 그런 무당 같은 성격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춤의 한 종류로만 남았으니까 라고 생각해도 어딘지 모르게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들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강단이고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랬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도 이 강단에 아마 함부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요. 또 아이들이나 올라가서 함부로 뛰노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000년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잘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맞았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죽기 전에 스데반이 긴 설교 한 편을 남겼습니다. 그럼 그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때부터 쭉 이야기를 진행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성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 조상들 이끌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면서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집을 지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집에 계실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를 하려고 그 길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뭡니까?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요.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있는 이 거대한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굳이 따져본다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정말 이 성전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도 죄목으로 걸었습니다.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성전 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물며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고대의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여기 잘못 들어가면요.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복장에는 이 치마같이 생긴 그 겉옷 밑에 방울이 조롱조롱 달려 있습니다.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는 이야기죠. 죽으면 시체를 어떡합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허리에 끈을 두르고 들어갔습니다. 지성소가 그런 곳이며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곳이어서 함부로 손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느냐고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예배당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적어도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 주로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거창한 건물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라고 말하는 그 성전이 여기 이 예배당 여기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특히 이 강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던 그 거대한 성전을 가리켜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집은 따로 있다고 말했을 때 누굽니까? 스데반요? 성전 모독죄로 걸렸지만 그 성전 모독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성전 모독죄의 원조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지성소에만 들어간 금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약 20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황금만 20톤입니다. 그 성전을 짓느라고 내부에 들어간 금이 양이 도대체 얼마인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놓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 이 집에서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얘기를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비싸고 멋진 집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은 되지 못한다. 이 고백은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했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했을 것 같으면요. 천지 창조하실 때에 그때 좋은 집 한 채 지으시지요. 이건 내 집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도대체 뭡니까? 16절 보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사도 바울이 뭘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황금 20톤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그 집이 성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80평짜리 아파트하고요. 여러분 80평 아파트 참 큽니다. 80평짜리 아파트하고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누가 더 귀합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있습니까? 말하면 안 하잖아요. 아파트가 아무리 크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데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 더 관심 더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18살 되는 딸 아이를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18살이나 먹은 딸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찾느라고요. 자동차에 온 천지 전단을 붙여서 평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가정은 다 깨졌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차 한 대 남았습니다. 차 한 대에 아이의 전단을 잔뜩 붙여가지고 가는 곳마다 끌고 다니면서 일해서 그날 먹고 그 딸아이를 평생 찾으면서요. 내가 죽어야 있지요. 이러면서 아마 죽기 전에는 못 잊을 거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참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해가 될 만한 일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번듯한 건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짓는다 한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 같은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곳,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금으로 된 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전이 바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표현을 바꾸면 실족해 하지 말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가 피를 뿌려 세운 그 교회를 만만히 보거나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주고 세운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를 여러분 실족해 할 수 있겠으며 그런 성도를 절망케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어떻게 해서 성도들을 상호간에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도무지 속이 터져요. 제가 가끔 얘기 드렸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평생의 교회 안에서는 믿는 성도 간에는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은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싸우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려 구해놨더니 뭐 문제 갖고 싸웁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정말 큰 문제 갖고 안 싸워요. 성도들이 싸웠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뭐 때문에라고 물어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싸운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끗해야 문짝 하나 정구 하나, 돈 몇 푼 때문에요? 과일 한 상자 때문에요? 마음이 쌍해서 사니 못 사니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조그마한 공사를 할 때에 그걸 돕느라고 연세 많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옆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좀 도와주고 있다가 아마 교회 돈으로 짜장면을 사드렸나 봐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짜장면을 좀 사드렸는데 그 일꾼 몇 사람한테 짜장면 하는 거 그거 얼마 된다고요? 그걸 허락을 안 받고 왜 사줬느냐고 책망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평생토록 교회를 섬기던 분이 나 이제 교회 일 안 하겠다고 물러나버린 겁니다. 물론 돈을 쓰면서 왜 미리 안 물어봤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겨우 짜장면 몇 그릇이에요. 일하는 사람과 같이 거들어 보다가 보니까 점심이나 대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사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이런 사소하고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 하던 사람 그 마음 그렇게 박박 긁어 놔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싸울 일이 안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꼭 나빠서 생긴다기보다가 생각이 다르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싸울 만한 일은 꼭 생깁니다. 생긴다고 싸웁니까? 싸워야 할 상대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싸우시겠어요? 설령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상대가 예수님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과하면요. 목사님이시라면 싸우시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조금 실수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놓고 덤비겠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내보다 나이도 적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만만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요. 거기다 내놔놓고 막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 만만하고요, 보잘것없는 성도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한 성도를 하나님처럼 보셔요. 예수님처럼 보셔요. 그것이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단에 불이 난 교회가 두 개나 있습니다. 교회당에 불이 났다고요. 신문에까지 다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불에 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성도가 실족해 돼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든가 아니면 속이 상해서 그 못 나가겠다 이럴 때 여러분 그만큼 안타깝습니까? 교회 하나 불에 홀랑 타버린 것만큼 그렇게 아깝냐 그 말입니다. 교회당이 불에 탄 것하고요. 한 성도가 실족해서 다시는 안 나오겠다 하는 거하고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느 것이 더 슬픈 일입니까? 교회당 건물이 몽땅 불에 타는 것보다가요. 한 성도가 실족하는 것이 이게 더 큰 일이고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걸 기억을 한다면 정말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 내 기분,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다투고 싸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권면할 때에 이 구절 쓰는 걸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뜻으로 써도 될까요? 한번 보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망치면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 맞죠?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은 그런 의미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너희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영혼을 망치게 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어마어마한 소중한 말씀인데 그렇게 소중한 말씀을 겨우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라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구절이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도를 실족케 하는 말 한마디 그게 무서운 것이지 거기에 비하면 술, 담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가며 세워놓은 이 성도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겨우 술, 담배 끊으라는 교훈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진주로 구슬치게 하는 거나 뭐 다를 바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멸망받을 죄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 성전에서 함부로 설치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압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었습니다. 여기 멸망받을 죄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도 나답이나 나답과 아비후나 아니면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 꼴 나 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런 야단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 3장 앞부분에 보시면 3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파벌이 없습니까? 사람 사는 사회 동네에요. 사실은 그것도 파벌이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이래 사람이 꿀끼리끼리 뭉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향에 갔죠? 다른 사람보다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같은 학교를 나왔죠? 그러면 더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 혹은 뭐 같은 회사 근무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는 것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안에서 자체를 잘 못하니까 외부로 나가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나가서 함께 수고하며 공부 같이 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깝게 뭉쳐지는 것, 그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까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뭉쳐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따돌려버리고요. 이 안에서만 일이 되도록 똘똘똘 뭉쳐간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사도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요. 교회를 허무는 짓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죽을 죄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뭐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옆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한마디라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선배 아니냐? 그러니까 선배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래서 실족시켰으면요. 죽을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내가 더 먹었으니까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형제를 실족케 했다면요. 성전 모독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을 모독한 죄로 죽임을 당했던 네 사람요. 명색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 먼저 믿은 자, 먼저 직분을 받은 자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을 모독했다가 죽은 사람이 전부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8절입니다. 보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에 자신을 속이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기를 속인다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좀 더 있는 경우 또 일을 처리해도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잘 하는 경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뭐 한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말이죠. 더 지혜롭고 더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방법이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란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다른 거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왜 저러냐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이 딱 들 때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볼 때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란 뜻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21절에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럼 고린도 성도들이 무슨 자랑을 했길래 사람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파벌로 나뉘어서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자랑을 한 겁니다. 누구는 바울을 자랑하고 누구는 나볼로를 자랑하고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 파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선생님을 자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선생님을 특별히 따르고 숭배하고 이러는 것이 무익한 일이고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엄밀히 말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자랑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부흥하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러거든요. 목사님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거하고 이게 본문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방법이 목사님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랑하는 거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 자랑하는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 자랑하고 일치가 될 때 이게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자랑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자랑하는 것, 목사님 자랑하는 것,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 하나가 됐을 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고 하나님 자랑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어땠는데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배타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따로,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이래가 자랑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서로 대립이 된 채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이 사람을 자랑하는 거란 얘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그 자랑하는 방법 속에 우리 목사님이 어떠하고요. 우리 장로님이 어떠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 자랑이 절절절절 나와야 합니다. 그 자랑이 별도가 아니에요. 다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 같은 자랑. 이거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21절 뒤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만물이 다 너희 거란 얘기죠. 아, 만물이 다 우리 것 같으면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근데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그게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게 자랑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멋진 차를 한 대 사왔습니다. 아들이요. 그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요, 자기 동생한테, 자기 엄마한테 자랑하면 바보입니다. 어디 가서 자랑해야 됩니까? 다른 집에 가서. 아니면 그런 차 없는 집에 가서 자랑해야 그게 자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자랑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옆에 성도한테 가서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건 니만 그렇냐? 나도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한 공동 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 앞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물이 우리 것이라 해도 우리 모두가 만물의 주인 될 사람이니 그 앞에서 자랑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니 그러다 보니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셈이죠. 여러분, 교회를 하나 세우면 아니 교회를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에서는 몇억 정도면 교회를 세우나 봅디다. 서울은요? 몇십억 원 돼야 되나 봐요. 지난번에 자연께 목사님 오셔서 얼마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늘 뭐가 떠오르냐면 돈이 떠오르는 겁니다. 돈이 떠오른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교회야 그러면요? 건물 세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믿는 성도를 가리킨다. 이걸 머릿속에 탁 넣고 질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면 됩니까? 지난번 선교사님 오셔서 저 운동장에서도요, 돈 계산 열심히 하셨잖아요. 7년 동안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7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겨우 한 사람 세웠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요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때 교회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그러면 이거 한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교인 하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성전을 하나 세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거 허무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저 옆에서 못된 말 한번 독하게 해내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허무는 일을 예사롭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의 이 표현을 빌린다면 죽고 싶으면 그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를 향해서 험한 말을 함부로 해낼 수 있으며, 설령 잘못이 있다고 해도 독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게 사도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딱 한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고향교회요. 온갖 추억이 다 묻혀있는 교회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교회를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교회를 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추억과 재미난 얘기거리와 애정이 깃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고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곳에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요, 그 많은 추억과 그 많은 이야기거리요, 거기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무진무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허물어뜨리기는 참 쉬워요. 허물어지지 않도록요, 얼마나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 써가면서 애쓰는 모습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도 물론 깨끗하게 보존하고요, 환경도 아주 좋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세워 나갈 것은 건물보다가는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협력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건요, 멀리서 지켜만 봐도 참 감동적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디 누가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좀 보셔요.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입니다. 부디 이곳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힘껏 노력하십시다. 기도합시다.